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릎 위에 잘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이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그 말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의 큰숲 보기 구약을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학개서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스가랴서는 같은 시기와 배경을 가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으신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그왕 고레스가 이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해방시켜 주었죠. 그래서 그 해방했지만 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 배경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시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꿈을 안고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쏟아 부어졌죠. 그러나 이제 안팎으로 이런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열악해지는 그런 바람에 그 회방하는 세력들이 너무 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건축을 2년 이제 진행 중에 그 2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520년에 같은 해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2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 보셨듯이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도 더 이제 길고 더 이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두 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2장으로 짧았지 않습니까? 네, 짧은데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차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 스가랴서는 14장, 이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 8장, 8장은 선지자가 본 다양한 환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나오니까 스가랴서를 보기가 참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환상들의 주시는 목적을 알면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 6장에 걸쳐서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잘못한 것을 이제 좀 지적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반전되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책 모두 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에 대한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스가랴서는 더 확장해서 학계에서는 이제 더욱 찬란할 것이라는 그런 그 성전에 대한 제2성전에 관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스가랴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보셨듯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스가랴서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크게 세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암시 드렸듯이 먼저 여러 이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많지만 그것도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복을 주관하시는 그럼 그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설교를 마친 기분이 저는 드네요. 그런데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 좀 잘 보시면서 오늘 좀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더 명쾌해지시고 더 확실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스가랴서를 여러분들 각자가 자리에서 펴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먼저 환상들은 1장에서 8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환상의 그 장면을 보면 제일 먼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서 있는 사람 또는 넷불과 뭐 대장장이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 또 주님의 사자 앞에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순금 등잔대 그 성전에 있는 기물 중에 하나죠. 순금 등잔대와 또 두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 뒤로도 또 많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허물어졌던 성전과 또 빼앗기고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이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 공통적으로 명확하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의 어떤 길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까닭도 밝히고 계세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것을 스가랴서 7장 9절과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과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9절부터인데 제가 11절 읽었네요. 9절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핵심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현실적인 이유를 들이댔어요. 사악한 강자가 나타나서 힘없는 우리를 제압했고 망하게 했다. 결국은 패망의 원인은 뭐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나라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누구나 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건 마땅히 지켜야 할 바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도덕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더 선명하고 더 복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죠. 그 신앙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은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망했을 때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다. 그들에게 관용이 없고 자비가 없고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있다. 동족끼리 해치는 것 때문에 내가 노했다. 이렇게 노하셨는데 노하셔서 그들이 망할 때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3절, 14절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이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누가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힘센 자 바빌로니아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히 내게 부르짖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역사의 실패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신앙의 실패다. 우리가 그냥 알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신앙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종종 신앙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안 되고 망하는 이유는 또 따로 찾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똑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직장, 학업, 가정 이런 것들이 일이 안 되면 뭐 보수가 뭐 어째서 뭐 경제가 어째서 또는 뭐 교수가 어째서 그다음에 남편이 어째서 또는 뭐 아내가 어째서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기 마련이에요. 뭐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죠? 내가 바른 진리 위에서 서 있고 내가 바른 진리 위에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죠. 타인과 환경 속에서 원인을 찾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진리 위에서 내가 잘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아까 9절에서 11절까지 7장에 보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관용을 베풀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죠. 그것을 보지 않고 핑계를 딴 데 댄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진리 위에 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7장 앞에서도 조금 힌트를 봤지만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7장 말씀 바로 뒤에 보면 8장이 펼쳐지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을 했죠. 7장이 끝나면 8장이 나온다라는. 근데 이제 이 8장에 바로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의 주님의 임재를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위에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자, 믿으신다면 그 진리 위에 살아야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연민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가? 이것이 진리의 위에 살고 있는 삶이죠. 근데 이런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그토록 실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주는가? 나는 비록 사람을 만나면 먼저 경계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그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진리 위에 사는 삶의 오늘 스가랴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핵심이죠. 그런데 이 핵심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지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은 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것이죠. 하도 믿음을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해버려서 퉁쳐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자꾸 콘크리트하게 좀 견고하게 자꾸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우리의 문제들이 터질 때 또 뭐 문제들이 터지지 않더라도 가끔 또는 종종 내면의 어둠과 허물을 느끼곤 할 때 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참 혼동스러울 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뭐 애매하다 못해 참 고민까지 될 때 또는 환경과 또 타인이 나를 이렇게 정말 괴롭혀? 그 농간에 휘말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과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또 실제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은 내 주변에 계시긴 하는데 내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자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에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그 말씀은 1장 첫 말씀에서 나옵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 돌아오라라고 하세요.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게 첫 말씀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세요.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이제 2장부터 또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2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들 좀 몇 군데 보려고 합니다. 2장을 펼치시고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 있고요. 11절 12절 같은 장 2장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8장의 7절, 8절 말씀. 8장 7절, 8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에서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온통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풍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교단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간으로 이 설교 시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피해왔습니다. 남들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진짜 진리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뭐 남이 어떻게 한다는 걸 그 잘못됐다는 걸 알아봤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우리 교회 내에 한 오류의 분파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본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늘날에도 정말 세상이 바뀐 거라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의 시대를 맞게 해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세상이 열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약의 말씀 이런 것에 붙들려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뭐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다 찾아서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면 그 사람 돈도 주고 그리고 정착 비용도 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그것이 자기들이 선교하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꼭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거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교단체도 있고 또 분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결과 이런 오류가 만들어내는 이 폐해는 정말 신앙을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스가랴 상황 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그 진짜 물리적인 그 지형적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돌아오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럼 그것은 표면을 핥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앞서서 제가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은 진리 위에 서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자비하고 관용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런 모든 성취를,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또 별개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그 땅을 우리가 정말 또 동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아마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신약을 잘 보면 구약을 그렇게 해서 잘 풀어냈고 성취됐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미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구하고 살 수 있고 꼭 예루살렘 아니더라도 개인스빌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원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동체적인 삶이 깨져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길목마다 이 회복시킬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시고 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에덴에서 꿈꾸셨던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학계 때 와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너무 황망하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 위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는 나의 백성들을 나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졌던 그 목적,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학계와 스가랴 때는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 명쾌하시죠? 또 저만 명쾌한 건 아니겠죠. 당시 예루살렘의 회복이 Back to 예루살렘의 주장처럼 역사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죠? 그래야만 재림의 완성의 때가 온다라는 그 근거는 너무나 미약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간략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어요. 사도 요한도. 근데 뭐라고, 무엇을 보냐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럼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도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루었던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 자, 이것은 어떻게 풀이가 되어야 되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교회가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땅 위에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라는 것은 신부와 같다 그랬죠.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들, 지상의 교회들과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교회 또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와 만남,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탁월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둔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성전의 회복 또한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 그 분명한 사랑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께서 태초에 꿈꾸셨던 에덴의 회복, 즉 공동체적인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이루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분명한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오늘 유명한 말씀이었죠. 4장 6절의 말씀. 거기서 이제 선포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주님의 영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묵상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장 6절을 읽어드리고 그러면은 주님의 영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문맥을 봐야죠. 그 답입니다. 생각으로 자꾸 묵상을 짜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문맥을 보면 나와요. 문맥을 보면 자 6장 바로 다음에 있는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을 내오면 감동하게 하세요. 그 돌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찬사를 외치는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신 역사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찬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 이 일을 마칠 때,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장의 화자, 말하는 자는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스룹바벨이 측량추를 잡으면 기뻐할 것이다. 스룹바벨이 측량추를 잡는다라는 말은 측량추는 그 다림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건축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기준선을 이야기한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들 안에 적용되고 또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주의 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일곱 눈이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전에 둔 촛대에 그 연결된 일곱 등잔과 같이 통하는 말이거든요. 일곱 등잔. 그러니까 성전에 촛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마다 끝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등잔을 담기 위해, 기름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럼 기름을 왜 담습니까? 밝히려고, 그죠? 빛으로 밝히려고. 그래서 일곱 등잔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그 또 일곱 눈으로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등잔, 일곱 눈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요. 요한이 이제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일곱 등잔을 성령으로 일치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하고 권세로도 안 하고 이제 권력으로도 안 하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감동시키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먼저 받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참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강력한 파워로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뭐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강하고 뭐 물론 강하죠. 강하긴 강한데 뉘앙스가 그것보다 뭐 그걸 다 제압하고 막 강압하고 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들을 일곱 눈이 되어서 꿰뚫어 보면서 세상을 살핀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세상 곳곳에 살피시는 세상 곳곳에 창조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방식에 우리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자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성전이 재건된다 이렇게 말하면 Back to 예루살렘 말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분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자비와 아까 보셨죠? 4장 7장에서 자비와 관용과 그죠? 베풀물로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구나. 그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또 이웃 형제 자매들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스가랴가 선포한 참 성전의 의미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 이것이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이렇게 꽃피우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 회복과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태초부터 꿈꾸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주님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늘 성령에 의지하는 복된 주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